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데 삶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번창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적당히 하고 적당하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잘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이 일시적으로는 그 힘과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채소같이 쇠량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기끼리 행동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함이, 정직함이 정의의 빛과 같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 덴버시가 있는데 그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총을 몰래 사가지고 학교에 들어와서 총을 막 쏴댔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에게, 여학생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서 이렇게 질문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Are you believe in God?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그 말을 들은 그는 캐시에게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러나 이 캐시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 하나님의 총구 앞에서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심을 지키고 유지하여가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편에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속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혹시라도 그들이 부러워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라도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과 패악한 꾀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베어서 제거해 버리듯이 속히 베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가 마르듯이 마르게 하고 쇠장하게 하여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휘둘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사상 속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착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행위를 공의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공의의 삶을 정의의 빛같이 자랑스럽게 세상에 알게 하시리라, 널리 알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길이 형통하며 보호하심을 밝게 받게 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과 불의, 불평과 원망, 위선이 많은 불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4절과 7절에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길을 형통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란 오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내가 몸담고 다니는 이 교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 개인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을 사랑하는 자는 행동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예루살렘, 이것은 오늘날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함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혹시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심지어는 반대를 하고 비판을 가하고 혹시 비난의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형통이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속마음에 속삭임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불행과 실패와 불통의 가시밭길 같은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시하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상처 많고 병들고 갈 데 없어서 찾아온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주님은 집중하고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건드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주님과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패망의 선봉, 교만을 품은 자가 가지는 마음 자시고 행동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죠. 그래,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없겠죠만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잠잠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 가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본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의가 충만해가지고요.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린 사람은 그냥 못 참죠. 잠잠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런 사람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것이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예수님 두 사람은 다 30살에 30살 될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예수님도 30세에 딱 될 때 공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제들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인신매매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셉은 은 20냥에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셉의 생애에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닮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요셉답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였죠. 꿈쟁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허황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간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었다면 요셉은 요셉으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요셉의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해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 믿는 나의 삶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요셉이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특별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흠이 있었고 그도 흠이 많고 그도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는 그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었죠.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기뻐하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꿈, 그 드림, 그 비전. 그 교회에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형성된 꿈이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비전에 있는 것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내세를 바라보고 현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참한 공통이에 나는 가지 않으리라는 비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 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요셉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헛송세월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요셉에게 이끈 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꿈을 중심으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한마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에서 주신 꿈이죠. 소원이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을 꿈대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꿈을 오늘 우리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형성된 신앙의 삶의 비전, 그것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너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확실히 준비하고 살아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뭐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뭐 때문에 갑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소망과 그 꿈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구체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교회에 나오는 드림이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그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의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해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꿈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꼭 동일하게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형통한 삶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